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참된 신앙을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네 분의 어머니들을 모시고 어머니의 감화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우리 어머니들이라면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청소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여러 가지 비행과 일탈 행위와 그리고 특별히 그 아이들의 연령이 초등학교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나 생각을 해보니 주된 원인이 아마 잘못된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에는 여러 가지 사회 교육 기관도 있겠고, 물론 학교라든가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바로 가정의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교육은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엄마의 교육이 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겠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어머니가 선한 감화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진정한 교육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진정한 교육이란 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교육이란 단어가 좀 어렵게 도 느껴지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어떠한 이야기와 메시지가 그 아이에게 입력되기 전에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린이방, 뭐 유치원, 학교,
그렇죠.
뭐 학원 여러 가지 이렇게 다니느라 바쁘잖아요. 그런 생각해 볼 때, 우리 사람도 그렇고 모든 동물도 그렇지만 특히 사람은, 특히 어린 아이들은 바라보는 대로 꼴지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오감으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뭐 자기들이 느끼는 대로, 어떤 이렇게 감화를 받는 대로 바뀌는데, 그것이 그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고 중요하게 느끼는, 그리고 올바른 사고를 가진 부모의 손을 거치기 전에 어떤 미디어나 뭐 TV나 컴퓨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 많은 그들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거든요. 저는 첫째는 그래요. 올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선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부모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먼저 참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아이를 꼴지으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그런 부모가 참 부모가 되어야 하지만, 저부터도 그렇고 첫 시작은 그렇지 못했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곳으로 그 아이를 데려가서 바라보게끔 부모가 그렇게 살아주고 말해주고, 그리고 부모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주고, 그리고 그것에 부모가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그런 매사의 모습, 그것이 참된 교육으로 아이를 이끄는 길이라고
네, 맞습니다. 우리 자매님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진정한 교육은 결국은 우리 자녀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교육하는 것이 예수님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세상에는 많은 교육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교육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 교육이라는 게 누구나 이제 우리가 자녀를 낳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진짜 우리 아이만큼은 누구보다도 정말 잘 키우고 싶은 게 솔직히 엄마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대부분 많이 실패를 해요. 예, 실패를
맞습니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참 제가 이렇게 거듭나고 주님을 만난 후에 아, 정말 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정말 주 안에서 바르게 또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되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님 앞에 좀 돌아보는 부분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참,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아이들을 세상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으로 그 아이들을 인도하는 게 우리의 또 이렇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을 집에서 양육할 때 항상 부모가 먼저, 내가 먼저 본이 되고 또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정말 잘 양육한다면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또 주님 안에서 올바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예.
또 다른 자매님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네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많이 노엽게 한 것 같아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랑과 훈계로 양육한다면은 예수님은 한 번도 아이들을 노엽게 한 적이 없으셨죠. 우리 자매님 경험을 좀 나눠주시죠.
아, 부끄러운 경험 얘기를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고 진리로 키운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아침에 예배드리고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예배드리고 저녁 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릴 때는 밥을 차려주면서 그 옆에서 성경 말씀 읽어주고 정말 그러면서 저는 제가 굉장히 잘하는 걸로 한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제가 정말 고백해야 될 것은 저는 완전히 정말 실패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근데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머리로 가르쳐지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도록 가슴으로 해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아 이건 이렇고 성경적으로 뭐를 알지만 그것이 그네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정말 가슴 아픈 결과를 제가 초래하게 돼서 요즘에도 아무튼 일전에도 굉장히 크게 다시 한번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오로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는 결국에는 아까 이 자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아이들 키우는 그 좋은 책에 막 줄투성이 어제도 보니까요 어떻게 줄을 이렇게 많이 채워놨는지요 그대로 다 했더라면 한 것 같은데 그게 결국 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냥 정말 너무 피상적인 것만을 이렇게 돼서 지금 아직 어린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피해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피해 전처를 받지 않으시도록 저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보니까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7세 전에 그 아이들의 그 성품이 어느 정도 꼴이 지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 때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을 시키고 마땅히 또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친다면은 정말 그것이 나중에 커서 그들의 이제 성품으로 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때리더라도 화가 난 상태에서 매를 때리면 그게 아이들에게 독이 되는데 정말 사랑으로 매를 때리고 다시 안아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독이 난 상태에서 매를 때리죠. 안 좋은 모든 모습들을 다 아이들에게 전가를 시키면서 참 부모 된 자들은 모두 아 나는 정말 훌륭한 부모야 라고 말씀하실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감화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자질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시는 걸 한 번씩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자꾸 저만 말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어머니의 자질, 타고난 어떤 자질을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 그것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자질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정말 중요시 여기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성경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되게 이건 단순하고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성경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성경을 아이 앞에서 인정하고 그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부모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말씀에도 보면 저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말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너무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좋은 말을 많이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치라.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훈련시키라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하면 아이들이 마땅히 자기가 행할 그 길을 떠나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아 그렇다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의 통탄을 금치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사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어머니의 모습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아이 앞에서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가정이 있는데 그분들이 시골에서 사셨어요. 큰 홍수가 있어서 작물들이 다 이렇게 물에 잠기고 막 다들 웅성웅성 울고 있을 때 이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우리 집의 작물들도 다 물에 떠내려갔겠네 하면서 울먹이면서 집에 갔대요. 엄마 아빠가 막 너무 낙심하고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어떠한 감화를 받았을까요? 하늘에서 주신 감화를 받았겠죠.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면 늘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가르쳤으면 그러한 때 무릎을 꿇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먼저 내 지혜로 이거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뭘 부탁하면 되지? 먼저 내 경험을 사용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매사에 내가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분을 아이들 앞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러한 모습이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상으로 제가 참 내성적인 데다가 좀 부정적인 면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러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하고 저는 솔직히 그런 게 부러웠거든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이가 말하는 걸 다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또 이제 엄마의 그 말을 하고 했을 때 서로 교감하고 통하는 어떤 그런 게 참 부러웠는데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작은 딸하고 밥을 먹으면서 어쩌다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어떤 그런 성격을 닮아서 그런가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편안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싫었거든요, 그런 게. 그런데 우리 또 작은 아이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참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희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참 너희들 얘기 들어주고 엄마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거니 바깥 대화하는 법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한 게 엄마가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아침에 지금 하고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영감의 책에도 읽어보니까 항상 부정적인 그 말보다는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맞아. 항상 명랑하게 쾌활하게 우리가 맞아. 주님 안에서 맞아. 그런 말하는 연습을 했을 때 그 가정이 더 밝게 빛나고 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글을 읽었는데 저는 글을 그걸 읽고 제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반성이 많이 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좀 시도해 보리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미소 짓는 엄마, 명랑 쾌활한 엄마, 아주 좋은 자질이죠.
네, 맞아요.
예, 그 예로서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감화와 자질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책을 봤는데 얼마 전에 본 책에서요.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유랑민이요, 노예인 한 히브리 여인이 끼친 감화의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가에 대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래의 모세의 전생에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성취한 위대한 사명이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거해 준다. 자녀들의 운명의 상당한 부분이 어머니의 손에 달려있다. 어머니는 화폭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들의 어린 시절에는 자녀들의 품성 형성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항상 개발되고 있는 마음에 주어진 인상은 평생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그들을 교훈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이 세상 왕국의 보좌를 상속할 후계자로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서 교육하도록 어머니들에게 위탁되었다. 너무나 예.
너무 좋은 글이네요. 사실 그 모세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게 불과 몇 년 안 되죠.
예, 12살까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12년 동안의 교육이 그 외에 이제 그 바로의 궁에 가서 예. 나머지 몇 살이죠? 아, 40살이니까 28년간의 교육에 예. 비례해서 정말 큰 감화를 끼친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참 네, 중요성을 굉장히 느끼게 되겠네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자질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먼저 거듭난 부모고 엄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그것만큼 정말 중요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구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정말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본을 따르는 그 모습으로 비춰질 건데 그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또 우리 그 자매님들이 주위에서 또는 책자에서 아니면 성경에서 훌륭한 어머니들의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예들을 좀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은 좀 자세히 나눠봤으면 또 여러분들이 겪은 부모님들 중에서도 훌륭한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얘기해볼까요? 네, 네.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다른 사람보다 저희 친정엄마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훌륭하다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 엄마가 참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엄마를 봐온 엄마는 항상 그 아버지에게 고통당하시고 야단 맞고 항상 이렇게 매 맞고 이런 엄마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크면서 마음의 고통이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알고 난 뒤로 엄마를 생각한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엄마가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만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엄마가 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고통을 신앙에 올인하셔가지고 정말 밤낮 시간만 있으면 엄마는 교회 가서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7남매예요. 7남매다 보니까 이제 엄마의 소원을 한번 듣게 됐는데 엄마의 소원이 뭐냐 했더니 엄마는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만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게 내 소원이다. 그것을 위해서 엄마는 새벽마다 진짜 손수건을 몇 개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예수님 만나고 가장 큰 행복을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정말 이렇게 학식도 없잖아요. 근데 가장 큰 소원이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서 정말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구보다 저의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것은 저희 엄마. 그러니까 그 엄마의 기도가 정말 자녀들에게 전해졌을 때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저희 엄마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아마 응답되실 거라고 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저버리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의 어머님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분의 어머님은 어렸을 때 그 아들이 그 아드님이 굉장히 좀 개구장이었대요. 보통 이제 아들 키우는 분들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개구장이어서 특히 이제 그분이 좋아하던 어렸을 때 취미는 연을 날리는 거였다 그래요. 그래서 연을 날릴 때 그 연줄에다가 이렇게 뭐 유리 조각인가 그걸 갖다 이렇게 풀로 어떻게 붙여가지고 풀 먹여서 그거를 이제 옥상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다른 아이하고 같이 연을 날리게 되면 내 연이 그 아이의 연을 끊어놓을 때 느끼는 그 기쁨. 그래서 그걸 굉장히 아주 즐기면서 그렇게 굉장한 취미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볼 때는 그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아이는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어느 날도 이제 그날 결정적인 날은 그때 너무 신나가지고 옆집에 있는 어떤 아이의 그 연줄을 갖다 끊어놓고서 그렇게 아주 재미있고 할 때 어머니께서 정말 어떠한 얼굴의 표정이나 어떤 이런 노함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 저 아이는 얼마나 슬플까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어린 소년인 그 마음을 갖다 탁 정말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좋아하던 그 연 날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만약 저 같았으면은 너 그럼 되겠니? 라든지 어떤 그런 직설적인 얘기를 하고 했을 텐데 그런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틀리게 정말 더 마음을 때리는 마음을 정말 감동시키는 어린 마음이지만 저 아이는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라는 그 진정으로 했던 그 어머니의 그 말로 인해서 그 개구장이 소년이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잡는 좀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 감화가 바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이렇게 언제든지 차분하면서도 그런 어머니의 감화를 제가 참 나는 못 그랬는데 훌륭한 어머니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드님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되셨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친절하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되게 즐겨있는 교육에 대한 책에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말이 어머니는 아이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린 흔히 두 살, 세 살 이런 아이들은 그냥 애니까 하고 그냥 두잖아요. 보통 우리 한국 어머님들도 다 그러잖아요. 뭐 컵을 막 엎어도 뭐 던져도 그냥 이렇게 귀엽다고 아이고 잘하네 오히려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거기는 보면 두 살, 세 살이 되기 이전에 벌써 아이들은 부모의 어떤 이렇게 코치하는 것을 이해한대요. 그래서 그렇기 전에 그 아이가 무엇을 자제해야 되는지 이야기해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결같이 표현이 친절하고 아주 인내하는 태도로 그리고 단호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그러한 자세로 해주라는 거예요. 난 그 책 읽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단호하게 친절하게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들은 친절하고 단호하게 하면 그것이 뭔지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 그 어머님은 무덤 같은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어머님 주위에 가면 모든 것이 이렇게 덮인대요. 그 아이의 실수, 서투름, 어떤 그 아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지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머니 옆에 가면 드러나고 꼬집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적되는 게 아니라 다 덮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같은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뭐 저희 어릴 때 저희 동네에는 보면 그때는 컴퓨터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뭐 하는 게 테레비 정도인데 테레비도 그때는 6시인가? 뭐 그때부터 나왔고 네. 그러니까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나가서 그냥 고무줄 놀이나 네. 하고 놀잖아요. 근데 남자이어서 동네 전쟁 놀이 이런 걸 좋아했대요. 애들 막 돌멩이 던지고 나무 막대기 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어머님이 보시기엔 특히 그리스도인 어머니셨는데 그게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계속 부탁을 했대요. 아들에게. 그러고 경고를 하고 네 대답은 했지만 그 12살, 13살 그때 그 아이가 그 말을 듣나요? 그리고 또래 아이들이 그렇게 놀고 있는데 안 논다 하면 또 좀 따돌림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재밌어서 막 했는데 이제 하루는 멋지게 돌을 팍 던졌는데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셨는지 그분 이마에 정통으로 탁 맞았대요. 그래서 피가 막 철철 나고 너무 놀래갖고 아이들이 다 도망을 갔죠. 그리고 특히 돌을 던진 이 아이는 얼른 집으로 막 뛰어갔대요. 참 어리석죠. 집으로 쫓아가서 집 뒤에 어떤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이제 그 동네 같이 놀던 아이들이 배신을 하고 이 아주머니가 막 화가 난 아주머니를 데리고 그 아이 집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나와서 보니까 아유 기가 막히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막 미안하다고 막 사죄를 하고 그 어머니가 이제 막 닦아드리고 피를 그리고 이렇게 지갑을 들고 이렇게 그 분을 달래면서 이제 나가는 걸 봤대요. 뒷모습을. 이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나무 뒤에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오시고 그리고 저녁을 준비하시러 부엌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이 뒤에 있는 거 모르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나갈까? 이제 그 적당한 타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나무 가까이로 걸어오시더래요. 그러더니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저녁 먹자 그러시더래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아이가 너무너무 놀래고 민망하고 아셨네 하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엄마 뒤를 쫓아서 이제 방으로 들어갔대요. 저녁을 먹으려고 다 앉았는데 이제 하루 일을 마친 아버지가 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 일도 없었어? 이제 이렇게 늘상 하시던 인사말을 네. 하시는데 이 아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식사를 하시더래요. 그 순간 이 어린 아이가 밥 숟가락을 놓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아버지는 끝까지 그 사실을 모르시고 그 이후로 그 아이가 다시는 전쟁 놀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를 사랑하고 자기의 실수와 큰 잘못을 다 책임져 주시고 덮어 주시고 다 감당해 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이 아이는 그 전쟁 놀이를 벌이는 게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모본인 것 같아요.
감동했어요.
저는 다른 아이들의 경험으로 제 아이의 경험을 위로 보자면요, 교육이라는 것을 전 특별하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아이가 14살이지만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워놓아도 사실 아이가 그걸 따라온다는 게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여러 번 하면 잔소리가 되고 하는 사람이나 듣는 입장에서나 다 각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참 신기한 것은 말로 했을 때 안 되던 일이 제가 실천을 하면 이 아이가 옆에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험적으로 몇 가지를 해봤어요. 읽히고 싶은 책을 제가 먼저 읽다가 소파 옆에 놔두면 이 아이가 어느 순간 그걸 갖고 가서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한 번, 두 번 해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게 습관이 들더라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는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아이를 데려갔는데 선생님께서 너 몇 학년이니? 물어보시는데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왠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아이가 가만히 있길래 제가 옆에서 아직 학교 다니지 않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학교 공부는 뭐 어떻게 할 거냐고 또 궁금해 하시면서 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학교 공부에는 그렇게 크게 치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 아이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군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저희 아이 얼굴이 정말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밖에 나와서 다른 아이들 얼굴 유심히 봤어요. 근데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웃고 다니는 아이 얼굴을 제가 잘 못 봤어요. 참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아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정말 교육이라는 것이 이 아이를 뭘 만들기 위해서 뭐 변호사, 의사, 과연 그 아이가 행복할까? 뭘 목표로 두고 가고 있길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찌든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가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 얼굴들이 이렇게 많이 슬퍼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많이 안타까움과 함께 제 아이에게 집에 와서 그런 말 했어요.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근데 아이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생애의 빛에서 블로그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뜻을 알아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인터넷 앞에서 매달려서 그 여러 가지 신앙책도 읽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제 눈에 예뻐 보이더라고요. 예, 전 세상 방법보다 하나님 말씀 읽고 하는 것이 제 눈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아이와 함께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자매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게 먼저 실천을 부모가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아이들에게 하라고 강요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실천을 해요. 이제 말씀을 아니까. 근데 아이가 안 따라주면 인내하지 못하고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빨리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따라주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입으로 또 뱉게 돼요. 뱉지 말아야 될 걸 또 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까 말씀하신 그 어머니나 우리 자매님은 또 좋은 교육의 방법을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할 때 정말 아이들이 온전한 감화력을 받게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성경상에 보면은 저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머니는 사실은 성경상에서는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당시면은 그 유다 나라가 굉장히 많이 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사실은 왕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왕족들의 부모가 어떻게 그들을 교육했길래 그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바벨론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올바르게 정말 꿋꿋하게 그들이 신앙으로 섰는가, 그리고 그 바벨론 온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쳤는가, 그걸 보면은 그 어머니들의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훌륭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육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아 정말 그 어머니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그 가마력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품에 있을 때는, 전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우리 품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늘,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이가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이에게 저희가 아침 저녁 예배 시간에 그리고 같이 산책을 하면서 천연계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그만 텃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리고 거두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같이 하면서 그 아이에게 주문 하늘의 교훈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던 것들이 제 옆에 있을 때는 하나만화인 것처럼 아무런 결실이 안 보여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친정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 댁에 가서 그 외할머니 댁 근처에 이제 아는 언니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언니하고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딱 내놓는 것이 성경이었어요. 언니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언니 교회 다니잖아. 너무 간단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 아이가 아무 말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언니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럼 동물원의 원숭이가 사람이 되면 그 중간에 동물 같은 원숭이, 아니 사람 같은 원숭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막 언니한테 막 증거를 대라고 너무 당당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기고 와서 막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 보고 좀 기뻤죠. 그리고 이렇게 어린 아이가 한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성경을 외우고 듣고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엄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잖아. 시편 23편 우리 외웠잖아 하면서 그 구절을 쭉 읽어요. 막 그럴 때 이렇게 모든 자기의 생애의 어떠한 문제를 성경을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어른들보다도 자신 있게 안 믿는 외할아버지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어쩔 때는 오히려 제가 좀 가만히 있지 그럴 때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떳떳하게 그러면 제가 정말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래서 정말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까이 두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뿌리 씨앗을 거두시는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저는 그 자매님의 그 아이들 교육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시킨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빨래 개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 자매님 보니까 아이들에게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모든 집안일들을 부모님을 도우는 그런 일들을 시키시더라고 보니까 뭐 빨래도 널게 하고 김치도 뭐 씻게 하고 그런 사진으로 봤는데
정말 국수도 삶아요.
국수도 삶아요. 네, 우리 아이들은 못하는.
저희 집 주변에 사는 아이들은 다 해요. 다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이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집에서 배우는 건데 사실 옛날 분들은 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능력이 많아요.
맞아.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실제적인 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교육 문제가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어른이나 다름없이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쩔 땐 아이들에게 배우는 점이 저희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머니의 가마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놓고 그리고 먼저 어머니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야만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이 세상의 그 악한 가마에서 지키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저희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난에 넘겨주는 사람이 있고 넘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가든지 아니면 배반한 유다가 간 길을 가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배반하든지 아니면 배반당하든지 둘 중 한편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애를 통해서 각 개인의 운명을 지금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